신약성경 152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거나 해석이 안 되죠. 어떤 사건들이 계속 밀려올 때 그 사건 너머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사건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래서 어떤 문장과 문장 사이, 문맥과 문맥 사이,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 이 그 사이를 해석할 때 그 사건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뭐 이것저것 책을 읽다가 베토벤의 글 가운데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과 음 사이에 침묵을 들을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찬양대가 지금 막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칼라가 세 번 바뀐 거 아세요?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을 느끼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전체적인 곡을 재해석할 수 있다. 침묵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 바로 음악에도 바로 행간의 의미가 음표에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산나 찬양할 때 유심히 그 행간의 의미를 집중하며 들었더니 은혜가 배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도 호산나 찬양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간의 음과 음과 사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제가 독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 분위기 바뀐 거 맞죠? 맞대잖아요. 맞대잖아요. 그런 각도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볼 때요.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고 복음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너무 지나치게 기적이나 숫자에 의존해서는 해석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작은 물고기 또 작은 떡을 정성들여 드렸더니 광야에 있는 남종만 5천 명이 먹었으므로 2만 명 정도가 먹은 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을 들면 주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의 기적을 연출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일평생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 또 하나,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왜 열두 강제를 남겼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제자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기념으로 광주리를 하나씩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계획된 은혜였다. 참 유치한 해석입니다. 왜 유치한 해석이냐면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7병 이어로 드렸어요. 그러면 12강주리가 아니라 24강주리를 만드시든지 해야 되는데 몇 강주리가 남겼다고요? 7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이름도 좀 조심스럽게 줘야 돼요. 오병이어의 교회. 뭘 위해서 그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적의 포커스가 맞추면 교회의 흐름이, 교회의 영성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행간의 의미, 기적과 기적 사이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해요.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랐다고요? 기적을, 표적을 보아서 주를 따랐다. 그리고 오늘 그 사이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요한의 기록의 의미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고 이렇게 기적을 베푼 이유는 빌립을 시험케 한다. 여러분, 빌립을 간을 보려고 한 걸까요? 시험쳐서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기적을 베푼 이유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현장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진리가 있다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난관이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수많은 군중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돌아갈 타이밍도 놓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난간에 빠져있어요. 이때 주님께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하고 한 끼를 먹을 때 오늘날로 하면 8개월에서 12개월 봉급치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만 한 끼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계산적이죠. 이 빌립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계좌를 추적해보고 앞으로 내 봉급을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주님. 요즘 아이들 말로 답정로 합니까? 답정로. 답은 정해져 있다. 노라고. 뒤집으면 노답이다, 이 노답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적입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설레발을 칩니다. 빌립이죠.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주님, 딸랑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철저히 현실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시죠. 제 얼굴만 보면 어떡해요. 그들의 원대로 주어라. 저는 육군병장 김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요, 육군을 가게 되면 항상 정량을 중요시합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단백질, 뭐 건빵, 그리고 밥 뭐 이런 거 정량을 먹어야지 정량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는 개인당 맞춤형으로 정량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죽어라.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꽉꽉 가서 죽어라. 무슨 메시지일까요? 주님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이 다시금 그 군중을 피해서 떠나신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6장 하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준다고 하는 의미는 만나를 부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었노라.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떡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떡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심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의 배를 굶주릴 때에 너희들이 원대로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도대체? 주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빌립과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거두신다면 여러분 앉아계실 분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음식이나 영적인 양식이나 관계의 축복이나 누가 다 공급하셨습니까? 묻고 있잖아요. 주께서 공급원을 끊으신다면 여러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주께서 이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의 공급자는 내 아버지이심으로, 할렐루야, 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왜 자꾸 떡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쉽사리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주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언어를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여름 돼가지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수박을 먹으면서 시원해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없어 죽겠다. 뭐 안 돼. 노다시 죽겠다 죽겠다 이 표현을. 내가 그걸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살겠다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한번 옆 지체에게도 소개해 봅시다. 죽게 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죽게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광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공급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던 부분인데 14절 말씀을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뭔가 깨달음이 있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절은 70인 전도대가 파송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 유대 영역으로 확장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치가들마다 호기를 잡아야 되는 시점 있잖아요. 이렇게 세력을 얻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상합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인기를 얻고 성공을 얻고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에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왜 가셨을까? 지형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군중들이 와서 자기를 왕 삼으려는 걸 아시고 떠나서 저 만주 벌판으로 혼자 떠나셨다.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 떠나셨을까요? 그 뒤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너희들 나를 찾는 이유는 왜 이 표적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표적을 일으키는 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고 온통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따라왔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잔뜩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타임에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으므로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시라 하셨으므로 내가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멀리하여 이제 주님 앞에 홀로 서오니 나의 유혹들을 잠재워 주시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질문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거 저 잘 알아요. 저보다도 많은 병에 시달리는 거 압니다. 세상의 풍파에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수많은 경제활동, 일을 하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군중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시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모든 삶을 건다.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적당히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충 믿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삶을 걸어보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아닙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아이러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연륜을 쌓고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의 벽을 보고 주님 그것은 안 되는데요. 우리보다 힘이 큰데요. 장성한데요. 수를 계산합니다. 도대체 우리 수 가지고 저걸 이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토초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 안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간 식구들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신임하지 못한다? 이상한 것입니다. 가장 같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상한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화시켜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산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읽었던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예전에 함석헌 선생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분의 스승 대신 유영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써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숨이 있다. 첫 번째는 목숨이 있고 두 번째는 말숨이 있고 세 번째는 우숨이 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면 호흡을 하여서 목숨으로 육체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말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말씀 위에 나 자신을 비춤으로 나를 깎고 정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숨이 쉬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 아니할지라도 나의 모든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께서 주신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니 웃음이 회복되는 이 숨말입니다. 숨. 주를 믿는데 호산나, 오만 가지 인상이 내 얼굴에 있다? 이상한 거예요. 모든 짜증이 내 얼굴에 있다? 이상한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제가 4월 19일 날 구치소에 가서 그 전주에 이 구치소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한 20분가량 말씀을 선포하고 골방에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편지가 세 통이 날라왔는데 그 중에 한 통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의 종반부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징역형을 4년이나 받고 인생을 포기하려던 제게, 그리고 죽은 행실로 얼룩져버린 저의 양심에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대로의 깨달음과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정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저 그냥 매일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난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도 떠나 하나님도 저를 포기하신 것 같은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뇌전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쳐 장애인 치료실에서 신음소리조차는 못 내고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날 위해 단번에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도 펑펑 울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참회의 마음으로 그 앞에 드리니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 숨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쉬어진다면 저는 이 친구는 참 복되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 사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무리들이 숨을 못 쉬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뭐에 죽은 것입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쉽게 다른 사람의 돈을 떼고 입 닦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영을 평화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뒤에서 끄집어내려서 그의 영이 숨을 쉬지 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밖에 살지만은 숨을 쉬지 못하는 백성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양심이 죽어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을 놓고 중보를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한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리 뒤틀 저리 뒤틀 안절부절하는 영혼들이 막 떠오르띠다. 한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사라진 시대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주신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게 전략서가 들어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진영을 짜서 어떻게 이기라고 전술서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한 구절 보십시다. 레위기서 1장 9절 화면을 보십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독특한 특징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요. 이것은 상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가져다가 아침제로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제물을 완전히 머리를 잘라내고 사지를 잘라내고 내장을 다 쳐서 발기발기 찢어서 번제단 위에 놓고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좋아하셔서 그 냄새를 흠향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의 역겨운 죄들을 주 앞에 나와 토해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 번제와 같은 중심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렸구나. 내 양심이 죽었는데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척하는구나. 여러분 어찌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냄새가 나면은 옆에 가기가 싫어요. 호산나 딱딱 붙어 앉으셨는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목욕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질문하잖아요. 이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죄로 덕지덕지 묻은 모습으로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죄를 토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없는 시대가 우리 세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서는 다섯 개가 있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가복음, 요한복음. 그만 필지를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가 쓰는 복음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토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급적 아침에 일어나셔서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급적 주무실 때에도 혼자 시간을 가지셔서 내 죄로 상처받는 영혼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구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참 지을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회개할 게. 이런 죄의 씻음에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기적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죽은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무엇인고 그렇게 값진 것이 복음인데 제대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믿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여 내 마음에 굳어있는 양심 씻겨주시고 어두운 영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